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피해 복구가 한창인 터키에서 어제 규모 6.3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터키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 16km 지점에서 일어난 이 지진으로 터키에서 6명이 사망하고 시리아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지진은 이집트 레바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파레틴 코카 터키 보건장관은 사망자 외에 294명이 다쳤다며 이 중 18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코카 장관은 여진에 놀란 주민들을 위해 밤사이 텐트 6,000개를 해당 지역으로 보냈고 6일 일어난 지진 이후 운영 중이던 일부 의료시설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6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터키와 시리아의 총 사망자 수는 어제 현재 4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이날 현재 사망자 수가 4만 1,197명으로 늘었다며 실종자를 고려할 때 인명피해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서 1,4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관리들이 밝혔고 유엔은 시리아 북서쪽 반군 지역에서 4,52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 의원들이 오늘 차이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미국과 타이완 간 우호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을 이끌고 있는 로칸나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과 타이완 간 안보와 경제적 유대 강화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또 어제 있었던 타이완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회사 TSMC의 모리스 창 회장과의 회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입장에서 창 회장과의 만남에 특히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과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앞으로 권위주의적 팽창주의와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더욱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최근 미 상공에 출연한 중국 정찰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뒤 미중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핵실험에 관해서도 우리가 먼저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자력회사 로사톰이 필요시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누구도 전 세계적인 전략적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뉴스타트에서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참여 중단이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군축의 기둥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2021년 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양국 간의 합의로 5년 연장된 바 있으며 뉴스타트는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오늘 2023년도 연례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서방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조장하고 확대하며 희생자를 증가시키는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방 지도층들에게 있다면서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낯설을 크이우 정권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중국의 국제관계 원칙과 역할 등에 관한 글로벌 안보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공식 발표한 글로벌 안보 구상에는 전 세계 평화를 위한 총 20개의 주요 협력 지침이 담겼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에 대한 존중과 자국 안보 강화가 타국의 안보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안보 불가분의 원칙,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핵심 이념으로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 외에 동유럽 지역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 지도자들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1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국은 위장 성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화성 15형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 측 분석들을 조목조목 비난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은 후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북부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무산된 위장 성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는 침묵한 채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2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미국은 2월 18일과 19일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3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DPRK's February 18th and February
이어 여기에는 2022년 이후 아홉 번째인 ICBM 발사가 포함된다며 이번 IC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일본해, 동해에 탄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명백히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양상을 지속하는 것은 안보리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This sustained pattern of flagrant violations by the DPRK of council resolutions explicitly
특히 북한이 위반하는 결의가 우리 것이라는 단순한 사실은 빙빙 돌리지 않아도 된다며 결의는 안보리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직면해 두 개 상임이사국은 북한의 수많은 위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 침묵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대응하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차단하고 대신 자체 결의를 지지하려는 안보리의 어떤 움직임도 도발적이라며 비난했다며 그 결과 안보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y blocked all of our attempts at robust responses instead of condemning any move by the council to stand behind.
그러면서 만약 두 이사국이 계속해서 안보리의 임무 수행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도전적으로 이러한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넘어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의장 성명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각 이사국이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외교에 관여하도록 장려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의장 성명을 추진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호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제재를 강화한다는 결의 2397호 조항을 근거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초안을 작성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의장 성명 제안에 영국과 일본, 몰타 등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비난의 화살을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돌리며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조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다이빙 유엔 주재 중국 차석 대사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 활동을 늘려왔다며 미국은 더 높은 수준의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과 더불어 전략 자산의 시기적절한 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今年以来, 타이빙
대사는 유감스럽게도 일부 이사국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압박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최근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를 주도한 미국 등 6개 나라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상황을 완화하는 건설적인 역할을 구현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도 않는다며 북한 역시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식한의 김이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은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엔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says that the council should stop discussing this issue. They have clearly stated that.
이어 일부 나라는 안보리에서의 논의가 북한을 자극했고 우리가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추가 도발이 두려워 침묵을 지킨다면 이는 규칙 위반자들이 원하는 대로 각본을 쓰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발언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을 대변하거나 북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북한 핵무기를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peaking on behalf of the DPRK or attempting to justify its behavior only contributes.
이어 동시에 안보리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은 우리의 동맹을 결집하고 확장 억제는 물론 역내 파트너와 그 너머 나라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우리의 방어 역량만 강화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는데 거듭 실패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일부 안보리 이사국들이 원치 않는 독자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ICBM 발사와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부재를 우려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롯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다른 위협에 행동하는 것을 막는 분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반도는 협력의 분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미국이 제안한 의장 성명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곧바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의장 성명을 추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장 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언론 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두 성명 모두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날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등 11개 나라는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모잠비크,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와 관련국인 한국 등입니다. 11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북한을 비난하면서 최근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목적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는 외부 사회의 평가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핵 보유국 지위에 집착하고 있는 북한 최고 지도부의 조급함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발사 하루 뒤인 19일 담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남조선 것들을 상대해 줄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도 그 다음 날인 20일 담화에서는 화성 15형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 측 분석들을 조목조목 비난하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한국 측의 각종 분석들이 추측과 억측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고 조롱하는 표현을 여과 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당국과 국방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반박 논리에 과학적 또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실패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몰상식한 것들이 사진을 보고도 탄두와 분리된 2계단 비행체도 가려보지 못하며 고각 발사 시에 탄두와 분리된 2계단 비행체의 거리가 당연히 가까워지게 되는 이치도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만약 탄두에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에 해당 신호 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며 재진입 성공을 에둘러 주장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부부장의 말대로 탄두에 대기권 재진입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정상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했다는 점에서 재진입 기술 능력은 여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각 발사 시 재진입보다 정상 발사의 재진입이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고요. 이번에도 북한은 그 기술을 입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각 발사 탄두가 재진입했다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인 발사의 재진입을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ICBM 발사의 정상 각도 재진입 능력은 입증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담화에서도 고각 발사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고 실제 각도로 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논거로 북한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하려 한다며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재진입 기술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정상각도에서 발사해야 한다며 고각으로 쏘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므로 대기와 재진입체의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탄두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는 고도 100km에서 6,000도에서 3,000도에 이르는 고열이 발생하고 항력과 기류가 작용하므로 정밀 제어 유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진입 각도가 달라지면 평가 조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제한된 정보 때문에 외부 사회의 평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김 부부장의 반박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이 납득할 만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통상 ICBM은 무기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10차례에서 20차례 이상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률이 90% 이상 돼야 실전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설명했습니다.
10번, 20번 시험 발사를 하면서 숱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증산을 하는데 두세 번 발사한 다음에 벌써 다 가졌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기체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번 화성 15형 발사가 ICBM 기습발사 훈련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사 명령 이후 9시간 20분이 걸린 이유에 대해 김 부부장은 오전 중 발사장 주변을 철저히 봉쇄하고 인원과 기타 장비들을 대피시키며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오후 시간 중 유리하고 적중한 순간을 판단해 기습적으로 발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발사 시간으로 공중 정찰에 동원됐던 적 정찰기 7대가 내려앉은 15시 30분부터 19시 45분 사이의 시간을 골랐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기습 발사 훈련은 실전 같은 전장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 정찰기 상황을 감안하고 안전 대책까지 강구하고 쏘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액체 연료 ICBM은 즉각적인 대응 사격이 어려운 발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부부장의 담화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핵 미사일 능력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데 대해 자존심이 상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무력이 대미 전략의 핵심 지렛대라는 점에서 핵무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외부 평가에 조급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화성 15를 쏜 목표가 실전 배치됐다. 언제든지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다. 작년 9월에 핵 법령화에 따라서 김정은을 노리면 핵전쟁의 기미만 보이면 자기는 쏠 능력이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남조선 것들이 조목조목 반박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핵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반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동해상에 발사한 사실을 보도하며 초대형 방사포를 적의 작전 비행장당 한문, 네 발을 할당해 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네 발이면 웬만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인데 비행장 한 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지나친 과장이라는 겁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도 미한이 연합훈련 강화 등 오히려 결속을 다지는 양상을 보이자 북한이 정제되지 않은 거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대내 매체를 통해 이번 초대형 방사포 발사 소식을 주민들에게 보도하고 있다며 경제난 속에서 외부 위협을 부각시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아무리 북한을 압박하고 또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더 강력한 엄중하고 지속적인 그런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죠.
북한 대내 관영 조선중앙TV는 20일 오후 초대형 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한 데 이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1일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주민 불만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당국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긴장 완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규탄하고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젯밤 우리는 북한이 감행한 ICBM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유엔의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Late last night we issued a statement which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ed the launch of yet another ballistic intercontinental.
그러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 행위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며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재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달 1일과 지난달 31일 각각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난 사실을 상기시키며 유엔의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As we've told you, the Secretary General met with His Excellency Park Ji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특히 당시 논의는 유엔과의 협력뿐 아니라 한반도와 관련된 최근 전개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을 물론 우려하면서 긴장 완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호소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사무차장도 북한 당국자는 물론 다른 관련국 인사들과도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우리는 각급에서 북한과 계속 접촉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는 관측이 미국의 유력 미사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상 궤도 비행 대신 고각 발사로도 재진입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으며 여러 시험을 통해 입증된 북한의 역량은 재진입체 제작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립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화성-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서도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CBM을 만든 나라 중 재진입체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없고 북한이 이미 2016년 재진입체 지상시험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 don't understand why people refuse to accept that.
First of all, no country that 특히 북한이 정상궤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고각 발사에 성공했다면 정상궤도에서는 성공 확률이 더욱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While the lofted test produce a slightly different heat profile than a minimum energy trajectory test.
고각 발사를 하면 최소 에너지 궤적의 발사 때와 약간 다른 온도를 발생시키지만 둘 다 재진입체에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재진입체가 고각 발사 시험에서도 살아남는다면 더 정상적인 궤도의 시험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태평양을 얼마나 자주 시험장으로 삼을 것인지는 미국에 달려있다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이 향후 추가적인 ICBM 시험을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또 북한이 스스로 완성했다고 주장한 최신 화성 17형 대신 화성 15형을 발사한 데 대해서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인 만큼 안정적인 발사 성공에 주안점을 둔 포석으로 평가했습니다.
화성 15 is probably in some stage of deployment where I think the 17 is probably not yet deployed.
화성 15형은 이미 배치 단계에 있는 데 비해 화성 17형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화성 15형은 전담 운영 부대를 두고 양질의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어 발사 성공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와 관련해 이번 발사만으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완성 여부를 바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공개 보도를 통해 화성 15형의 비행과 관련한 자세한 계측 정보를 발표하고 탄도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도의 신호자료를 수신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미국 정보당국과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분히 크고 튼튼한 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액체 연료 기반의 ICBM 발사를 하면서 발사 시간을 단축하는 기습 발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주변국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사전 연료 주입 체계 앰플 방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particular, the type of liquid propellants that the Hwasong 15 and 17 and the Hwasong 12
북한의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화성 15, 화성 17형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액체 추진제는 구소련이 제작한 것으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한 뒤 몇 년간 보관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따라서 이 미사일들이 공장에서 제작되는 단계에서 이미 액체 연료가 장착될 수 있다며 이번에 시험한 미사일도 공장에서 곧바로 발사 장소로 옮겨 발사한 뒤 이른바 기습 발사를 했다고 주장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18일 오전 8시에 화성 15형 발사 명령서를 하달했다고 밝혔고 한국군이 탐지한 발사 시간은 오후 5시 22분으로 9시간 22분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북한은 이를 두고 발사가 불시에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벤디펜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18일 ICBM 발사에 이어 20일에는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하는 등 연이어 도발한 데 대해 지난 8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KN-25 계열의 방사포로 보인다며 새 무기의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런 시험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시험을 하는 데는 군사 작전상의 이유도 있다며 장거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I'm sure, you know, they did it when they did it to help them make a political point, but there would be, you know, good military operation.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0일 오전 7시쯤부터 7시 11분까지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각각 390여 킬로미터와 3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동해 알섬 근처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8일 ICBM 화성 15형 발사에 이어 이틀 만이자 올해 세 번째 도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방사포 발사를 확인하면서 이번 시험 발사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시점에 평양 순안공항에서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으로 추정되는 변화가 나타나 주목됩니다. 지난해 11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의 도로 보수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곳에서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과거 ICBM 시험 발사를 했던 곳에서 최근 급히 도로 보수 작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인데 플래닛랩스의 21자 위성 사진에는 이곳에 최근까지 없던 대형 하얀색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ICBM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시 북한은 화염으로 검게 그을린 이 자리를 하얀색 물체로 뒤덮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이 하얀색 물체는 가로세로 약 30m, 즉 900제곱미터 지대에 깔렸는데 ICBM 발사의 충격으로 패인 도로를 보수한 흔적으로 분석됐습니다. 이후 하얀색 흔적은 이 일대에 눈이 쌓이기 전인 12월 중순까지 포착됐지만 눈이 치워진 1월 중순부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뚜렷했던 하얀색이 점차 주변 지표면 색깔과 비슷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 ICBM 화성 15형을 쏜 지 약 이틀 뒤인 20일, 지난해 발사 때와 동일한 지점에 또다시 하얀색 지대가 깔린 것입니다. 이 하얀색 지대의 모양은 지난해 11월 때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크기는 같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도 이 지점에서 ICBM을 발사한 뒤 그을린 흔적을 지우거나 패인 도로를 메우기 위해 하얀색 물체를 덮은 것인지 주목됩니다. 물론 하얀색 지대가 나타난 사실만으로 북한의 ICBM 발사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북한이 ICBM 발사 현장을 하얀색으로 덧칠해온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그런 사후 처리 흔적이 포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발사 약 보름 전에도 이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ICBM을 쐈는데 이때도 현장에서 동일한 하얀색 물체가 위성 사진을 통해 식별됐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난해 11월 발사 지점에서 발사가 이뤄진 정황은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화성 15형 발사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화성 17형 발사 장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과 화성 17형, 화성 15형의 외형만 다를 뿐 발사가 이뤄진 도로에 그려진 하얀색 선과 도로 바로 옆 풀밭의 모습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 발사 장면이 지난번 발사 때와 같은 지점에서 촬영되고 발사 역시 세 달 전과 같은 곳에서 이뤄진 사실을 시사합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독 공항 유도로를 ICBM 발사 장소로 택한 데 주목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1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ICBM을 실은 발사 차량이 매우 무거워 도로 표면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북한은 가용한 가장 단단한 지면에서 발사하기로 했고 그곳이 바로 순안 공항 유도로라고 지적했습니다.
Apparently the thing is so heavy that it could damage the surface.
특히 순안에서 포착된 활동은 북한의 ICBM 미사일이 완벽한 이동식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만큼 발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장소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으로선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깔린 순안공항 유도로나 활주로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 2월과 3월, 5월, 11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여러 발의 ICBM을 쏘면서 계속 순안 공항만을 발사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방어 공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완성할 경우 과거 소련이 그런 수준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한 파장을 일으켜 미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무장 옵션도 배제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조은정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일본은 최근 국방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에 적극 참여하길 주저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일본에 더 의지하고 일본 국방력 강화를 더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요?
It's not a dating relationship. It's not that you spend more time with X and less time with Y.
데이트 관계가 아닙니다. X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Y와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삼자 관계도 강화하려 합니다. 2007년 말과 2008년, 제가 직접 경험한 한일 간 마찰에 비하면 큰 진전입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이래 처음으로 미한일 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한국도 이 연대의 일원이 돼야 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의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일본과 입장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 한국의 주요 위협은 북한이고 일본의 주요 위협국은 중국입니다. 인도처럼요. 우리는 인도가 중국 견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못 본 척했죠. 미국은 이처럼 세련된 수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미한일 3자 사이에 이와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한국이 처한 그런 독특한 상황을 민감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까?
Absolutely. And again, the young government has shown much more flexibility and much more understanding of the U.S.
물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이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담을 하고 공동성명까지 낸 것이죠. 비록 각국이 내세운 우선순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요.
플라이츠 실장님, 셔먼 부장관과 한일 외교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 내에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Well, certainly it's fair to say that that goal is a long way off. It was a goal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t's something that
확실히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트럼프 정부의 목표였고 김정은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여기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무 협상에서 아무 진전이 없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됐더라면 비핵화 목표에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제로 달성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 한다고 보세요? 혹시 그냥 관리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if you were posing the question in my primary area of expertise, the Middle East, I would be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 주요 전문 분야인 중동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저는 같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명백하고 공격적이며 무자비할 정도로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제 테러, 북한 위협은 후순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죠. 특히 북한이 그런 경우고 이란 핵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어떤 지역의 불안과 불안정도 전 세계의 전반적 집단 안보 체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이해하고 있고 국가 안보 전략도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방어함으로써 역으로 우크라이나 방어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략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두 외교 차관과 만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무시하지 않지만 확실히 중국이나 러시아만큼 높은 우선순위를 두진 않습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에 대해 한국인들이 우려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First of all, the U.S. commitment to defend North Korea.
우선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고 견고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이 점을 최근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군사적 조치만 취할 수는 없다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전투기를 더 자주 띄우고 여러 종류의 무기를 과시하는 군사적 조치는 쉬운 일이죠. 외교적 전략을 세워야 하며 군사적 조치는 한 요소일 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지어 군사적 측면에서조차 북한은 미국의 방어망을 압도하고 핵을 탑재한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능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소련이 이런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매우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기까지 했죠. 최근엔 억지력과 군사 조치가 강화됐고 어느 때보다도 진전됐으며 특히 일본과 한국이 더 통합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다가오는 군사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며 진정한 외교를 대신하지도 못합니다.
제프리 부보좌관님, 군사적 측면에서 현재의 확장 억제에 더 추가할 요소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요소를 추가해야 하죠?
The plus could be there is one of three ways to do this. One is to station American tactical.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에서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럽에도 전술핵을 배치했습니다. 핵무기 공동 통제도 추가돼야 합니다. 몇몇 나토 국가들과 그렇게 하고 있죠. 기밀이어서 제가 국가명을 밝힐 순 없지만 그들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우리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드골 대통령 당시 프랑스처럼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대통령은 이미 그 부분을 암시했죠. 이런 방안들은 매우 중대한 군사적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을 북한이 영내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미한 간 통합된 외교 전략과 따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87%의 한국인들이 독자적 핵무기나 미국 핵무기를 영토 내에 갖고자 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입니까?
That's a very good question, and I'll duck a specific answer to it. First of all, we should listen to.
아주 좋은 질문이지만 분명한 답은 피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협력국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이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저 B2 폭격기를 한국 영공에 더 자주 전개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지만요. 이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50년 전 소련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능력을 갖춘 것은 우리의 유럽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니까요. 이것은 우리와 한국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주자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이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한일 핵무장을 지지할까요?
Well, I think if Mr. Trump took office or any other Republican president will strongly stand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어떤 공화당 대통령도 한국, 일본과 강력하게 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시 집권해도 한국,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최선의 방안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전되면 한국 핵무장 위협을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과 더 관여할 것입니다. 미국은 유엔 제재 이행과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지난 2년간 관련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2017년 제임스 클래퍼 당시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 게 신경 쓰인다고 말했는데요. 비무장지대를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면 북한 정권이 완전히 미쳐버린다고 클래퍼 전 국장은 밝혔습니다.
I think D.N.I. Clapper is right.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is something that the Kim
클래퍼 국장에 동의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이 퍼지는 것을 김정은 정권과 일가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겪는 결핍과 억압을 그들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을 정권은 원치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항하는 매우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프리 부 보좌관님, CIA 팩트북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상대할 때 미국이 쿠데타나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신중한 처사 아닙니까?
It is, first of all. Trust me, in the bowels of the U.S. government.
물론 그렇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미국 정부 깊은 곳엔 항상 업데이트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 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30년간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 발언으로 돌아가면 정보 혹은 소프트 파워를 통해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모든 국제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이든 북한의 3대에 걸친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확률은 낮습니다. 우리의 정책과 전망을 거기에 기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좋은 일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할 거라고 가정하지 맙시다.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제프리 부 보좌관님,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웬디 셔먼 부장관이 2016년 CSIS 행사에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 북한의 정권 붕괴나 쿠데타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진지하게 이 부분을 고려하자면서요.
We do seriously think about it. The point is that can't be the center of our
물론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책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장려하게 될 것이니까요. 너무 빨리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동맹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논의했던 다른 조치들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이츠 실장님, 북한은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고체 연료 ICBM 실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This parade was very provocative and also showed Hwasong-17 ICBMs with a range.
열병식은 매우 도발적이었고 15,000km 사거리에 화성-17형 ICBM들을 선보였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뉴욕시와 서울이 11,000km 떨어져 있죠. 따라서 이 미사일들은 미국 동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고체 연료 ICBM도 최소한 그 정도 거리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고체 연료 ICBM이 위험한 것은 액체 연료에 비해 숨기기 쉽다는 건데 발사 직전 연료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 ICBM은 매우 예민하고 위험하며 은닉할 수 있고 재빨리 발사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에 실제 고체 연료 미사일이 동원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형 발사관들만 보였는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만 추정할 수 있죠.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시험해왔다는 일부 정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시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주목되는 건 실험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선보여왔다는 점입니다. 많은 로켓 전문가들은 북한이 상당한 외부 지원을 받고 있고 아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로켓 과학자들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돕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5, 6년 전에는 북한의 많은 미사일 실험이 실패했지만 2017년부터는 지상 미사일 시험을 뛰어넘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거듭 성공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고체 연료 ICBM을 시험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로켓 엔진 실험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플레이츠 실장님, 북한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외부 지원을 받고 협력했을까요? 특히 이란과 말입니다.
I believe sometime that there's a strong possibility of that. We know that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nuclear programs.
저는 꽤 오래 전부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핵의 아버지라 불리는 AQ 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국이 미사일 기술 부문에서 협력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참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확실한 핵협력 정보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협조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마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대신해 임계전 핵실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 두 적대국은 확실히 많은 공통 목표를 갖고 있고 그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전 NSC 비서실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주요 7개국 모두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 뮌헨 안보회의가 최근 공개한 뮌헨 안보 보고서 2023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7개국 모두에서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과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북한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 침략국의 핵무기 사용, 식량 부족, 무역전쟁, 신종 코로나 등 모두 32개 항목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전년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응답자의 67%가 북한을 위협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전년도보다 1%포인트 증가한 5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북한을 위협이라고 보는 응답이 전년보다 7%포인트 증가한 캐나다와 3%포인트 증가한 프랑스가 46%, 영국과 독일은 같은 기간 4%포인트 증가한 44%와 42%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는 3%포인트 증가한 3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에선 북한을 위협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각각 12%포인트와 1%포인트 줄었습니다.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적은 국가는 30%의 중국이었지만 증가폭은 20%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86발의 기록적인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고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특정 상황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허용하는 보다 공격적인 핵태세를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핵과 북한의 계속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022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지지율이 71%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했으며 경제 문제와 사이버 공격을 그 다음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은 7번째, 북한은 21번째 위협으로 인식됐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중국, 침략국의 핵무기 사용과 사이버 공격에 이어 북한을 5번째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최대 위협으로 꼽았고 향후 전염병과 침략국의 핵무기 사용을 그 다음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1963년 창설된 뮌헨 안보회의는 국가 원수와 장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주요 인사 등이 국제 안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안보 포럼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맑은 후에 오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북부는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3도, 신우주 구름 많이 끼고 최저 영하 6도, 최고는 4도, 강계 흐리고 최저 영하 14도, 최고 2도, 해주 구름 많고 최저 영하 6도, 최고 4도, 개성은 오전에 맑다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4도입니다. 함흥 구름 많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10도, 장진 오전에 맑았다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1도, 해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흐리겠고 최저 영하 19도, 최고는 0도, 원산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9도, 청진 구름 많고 최저 영하 7도, 최고는 2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영하 9도, 최고는 2도, 삼지연은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7도, 최고는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m,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로 일다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 바다는 0.5 내지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한 날씨 알아봤습니다. 비오의 한국의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와 시리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 피해 복구가 한창인 터키에서 어제 규모 6.3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터키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아로부터 서남서쪽 16km 지점에서 일어난 이 지진으로 터키에서 6명, 시리아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이날 지진은 이집트, 레바논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파레틴 코카 터키 보건장관은 사망자 외에 294명이 다쳤다며 이 중 18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코카 장관은 여진에 놀란 주민들을 위해 밤사이 텐트 6,000개를 해당 지역에 보냈고 6일 일어난 지진 이후 운영 중이던 일부 의료시설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환자들이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6일 일어난 지진으로 인한 터키와 시리아의 총 사망자 수는 어제 현재 4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터키 재난위기관리청은 이날 현재 사망자 수가 4만 1,197명으로 늘었다며 실종자를 고려할 때 인명피해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서 1,414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관리들은 밝혔고 유엔은 시리아 북서쪽 반군 지역에서 4,525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타이완을 방문 중인 미국 하원 의원들이 오늘 차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미국과 타이완 간의 우호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회 내 초당적 모임을 이끌고 있는 로칸나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과 타이완 간 안보와 경제적 유대 강화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칸나 의원은 또 어제 있었던 타이완의 세계적 반도체 회사 TSMC의 모리스 창 회장과의 회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실리콘밸리를 지역구로 둔 입장에서 창 회장과의 만남에 특히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과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타이완은 앞으로 권위주의적 팽창주의와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더욱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최근 미 상공에 출연한 중국 정찰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뒤 미중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12개 회원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중단시킬 것을 EU에 촉구했습니다. 벨기에와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EU 12개 회원국들은 21일 공개한 문서에서 기업들과 제3국들이 무역과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을 활용해 EU의 대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인들의 제재 회피 전술과 조달 노력이 점점 많아지고 더욱 창조적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러시아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자금을 대는 그들의 군수 산업과 전력 산업들에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공급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수 산업의 핵심적인 서방의 부품들에 특별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의 핵심 부품들은 러시아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만큼 해당 부품 조달을 막아 초래되는 생산망의 작은 교란도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장비 생산 능력에 신속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들 12개 회원국들은 특히 제3국의 개인과 단체들의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러시아의 군수와 방위산업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은 EU 시장에 대한 그들의 접근과 관련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미국과의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대의회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핵실험에 관해서도 우리가 먼저 하진 않겠지만 미국이 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원자력회사 로사톰이 필요시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 누구도 전 세계적 전략적 균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위험한 환상을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뉴스타트에서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참여 중단이 전 세계 핵탄두의 90%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마지막 군축의 기둥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체결되고 이듬해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2021년 10년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양국 간 협의로 5년 연장됐으며 뉴스타트는 오는 2026년 2월 4일 만료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2023년도 연례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이 서방 측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575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